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신 그런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파네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등장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리셨다, 계시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서셔서 자기를 누구라고 어떻게 알리시고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죠,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내용을 요약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실 선교의 원리 첫 번째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이 자체만 보면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돌아갔는지,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행동이 뭐 잘했다는 건지 그래서 잘 못했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까지 많이 주목하거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이 있죠. 이 앞서서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일상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잡이가 어떤 의미일까, 또 제자들에게 고기잡이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어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단지 주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전체를 조명해 보신다면,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고기잡이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상에서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물론 지금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쪽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선교에는 아무런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이 원리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 중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선교는, 아무리 그 모든 일정이 참 잘 준비돼서 깔끔하고 일사불란하게 마쳤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주님의 명령은 그때 당시의 어업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전혀 상식과 그 이론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떻게 조업을 했는가 살펴보면 주로 깊은 밤에 어업을 했다고 합니다. 고기 잡이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날이 새어가는, 지금처럼 동력히 떠오르는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적어도 두 척 이상의 배가 물고기를 이렇게 몰아가면서 가둬서 함께 잡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물을 툭 던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새벽녘에 그물을 오른편에 툭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식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나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선교의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선교의 원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시설에 투자를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그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왜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계속해서 번역하고 이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 이런 노력은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폄하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래도 선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우리가 이 말씀 전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선교를 떠올려 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저마다 선교의 열정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과 추억과 열정들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주님,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좋고 우리의 열심도 다 좋지만 우리 마음의 그 중심 속에 주님,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멈추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신 중에도 주님 앞에 충성되게, 주께서 맡기신 그 일상의 자리를 충성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여기 이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해변가에 서 계신 저분이 주님이시라라고 깨달은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은 참 이렇게 상황을 읽는 어떤 탁월한 직관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찾아갔을 때도 요한은 들어가 보고 이를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민함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주님이시라 라고 말했지만 요한이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주님이시네 하면서 자기가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앞뒤 재지 않고 무작정 달려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참 듬직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리더형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장면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따라왔었던 이유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왔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참 결단력이 빠르고 이런 행동하는, 추진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는 8절 말씀 보실까요? 자, 그런가 보면 이렇게 알아차리고 또 뛰어드는 그 와중에 무대 뒤편에 보면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이렇게 이 그러는 동안에 묵묵히 잡은 물고기를 끌고 오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이 선교의 원리,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잡아서 주님께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물에 든 물고기를 주님께로 끌고 오는 것은 이건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이 수고를 간과할 만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아등바등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본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성품과 달란트와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선교의 원리 두 번째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저는 지금 소년부 6학년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교사 공동체를 보면, 우리 소년부 공동체의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들 중에도 요한 같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시고 배우기에 힘쓰시고, 어떻게 하면 한자라도 아이들 말씀 암송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자라도 이 아이들 말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요한 같은 분이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공동체에는 베드로 같은 분도 계세요. 대체로 보면은 성격이 조금 급한 감이 있으신가 싶은데, 정말 그 일이 되게 하는 능력만큼은, 이 열정과 그런 추진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참 멋진 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하게 아이들 섬겨주시고 뒷일을 다 감당하시면서 묵묵히 끌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 참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어떤 사람 하나, 어떤 역할 하나 특별히 추켜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주님께서는 어떤 역할 하나 특별히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선교의 원리, 동역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다 사용하시고 주님의 모양대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우리는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도 나와 맞지 않아서 불편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셔서 한번 이 상황을 큰 그림 속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 멋진 사람들을, 또 때로는 참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부르시고 빚어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고 지휘관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잔치의 원리입니다. 자, 한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제 그 물고기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육지에 와서 보니 육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두 장, 세 장만 넘겨보면 이 숯불은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수치심이 짙게 묻어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수치의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곳에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그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양식으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과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심방하십니다. 주님이 심방하시며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굶주림을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 영적인 허기,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이미지, 이 잔치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 놓고 보시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이야기가 두 가지의 잔치로 요약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첫 번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셨던 주님이 영원히 채우시고 영원히 생수의 강이 샘솟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 같은데 사실은 이건 쉽게 말하면 새들의 잔치입니다. 이 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살로 배를 불리는, 그러니까 새들의 잔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날의 이 두 가지 잔치의 모습은 다른 갈림길이 없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받는 새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격려와 경고하심을 동시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잔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새들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그 잔치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그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신 이 사건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잔치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아무런 선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배불리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